오늘은 세상이 기대하는 바로 그 삶을 살라라고 하는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바로 그 삶, 어떤 삶일까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는 할까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세상이 기대는 하고 있을까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성도라는 이름이 일컬어질 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그렇게 성도를 아름답게 볼까요? 그렇게 귀하게 볼까요? 거룩하게 볼까요? 도대체 세상에 기대하는 바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인지 같이 한번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 기대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12절 말씀에 잠깐 보면요. 무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첫 번째 세상이 기대하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자는 누구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기꺼이 박해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요즘 조금만 힘들어 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큰 소리치고 막 손가락질하고 뭐 난리가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입술이 경건해지고 삶이 경건해지고 행동이 경건해지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화나면 똑같이 화내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비판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전혀 경건하지 않은 성도들을 보면서 실망감을 금치 못하지.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자는 거지요.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건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박해가 주어지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세상은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세상은 기대한다는 거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분노하고 전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그냥 이름뿐인 성도가 아니라 진짜 성도,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그 성도를 혹 박해를 받을지라도 경건을 선택하는 그 성도를 세상은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세상은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예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그런 얘기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그렇게 비판하는 거지요.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비판하는 거지요. 교회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기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복음을 가진 교회라면 그래도 사회에 뭔 어떤 영향력은 끼쳐야 되지 않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으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하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실수 때문에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어요. 얼마나 대못을 박아내는지 모릅니다. 여기저기 이제는 더 이상 박을 데도 없을 만큼 온몸에 다 못을 박고 있어요.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삶,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주님 앞에 바라봐야 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세상은 바로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14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얘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배우고 확신한 일, 무엇을 배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 배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배웠다는 얘기죠? 성경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자, 바로 그러한 사람을 세상은 기대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 영혼을 살찌웁니다.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그러면 삶에도 그렇게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데 말씀은 머릿속에 머물러 있고 삶은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진짜 기대하는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기대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대단히 중요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기 분명히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제 SNS에 보면 제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것이 제 이름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진실함을 따라 행하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불러지기를 원하는 것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절제를 따라 살아가는 삶.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 놀라운 것은 세상이 기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가 누구냐,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가 바로 세상에 기대하는 성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양적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우리 교회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여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라. 이것들이 뭡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유혹과 모든 더러운 것과 세상적인 것들을 다 피하고 의와 경건과 절제와 믿음을 따라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정해져 있어요. 이것들을 피해야 돼요. 세상적인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유혹의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세상의 나쁜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절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바로 이런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이 진짜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말만 잘하는 사람, 가짜 신앙인,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알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진실함으로, 겸손함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그 한 사람을 세상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삶의 기반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오늘 성경은 명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의 기반은 성경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주시는 대로, 말씀이 허락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만이 비로소 세상에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너무도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아가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거냐면 내게 맞춰진 말씀. 그저 나 중심에 가져다가 갖다가 맞춰놓은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이 나를 따라오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말씀 찾아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참 기가 차요. 그 이단들이 와가지고 설명하는 얘기를 들으면 참 기가 차요.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런가 싶고 대단한데 얼마나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조금만 말씀을 공부하고 잘 아는 사람들은요, 들어보면 기가 차요. 참 어리석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대로 가져다 말씀을 어쩜 저렇게 잘 딱딱 뽑아가지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5절 전반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은등이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대요. 할렐루야. 성경을 삶의 기반에 두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성경을 삶의 기반에 두어야 해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해요.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어릴 적부터 저희 할머님, 할아버님 무릎에 베고 성경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여전히 나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 성경 얘기,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 이야기를 늘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고 어떤 삶을 살았고 너도 있잖아. 너도 큰 목사 돼야 된다. 큰 목사 돼야 된다. 그때 그 어렸을 시절에 제가 목사가 될지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늘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너는 큰 교회 목사가 돼야 된다. 너는 큰 교회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늘 성경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그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삶의 가치와 기준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은 절대적 기준입니다.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에 꼭 유익한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말씀을 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여겨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결하게 받아들여야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은 우리와의 연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던져주시는 생명줄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와의 연결 상태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연결시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주신 그 생명줄이 바로 성경이다. 이게 성경. 성경을 붙들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지요. 자신의 직감이나 본능대로 또 감정이나 경험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지혜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결정적 차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것인가. 분명히 얘기했지요. 모든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것인가? 그러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간다면 철저히 말씀을 붙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따라간다는 거, 어찌 보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간다는 것은 멋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똑똑한 듯 싶습니다. 그에 반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요즘 세상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구닥다리 같습니다. 너무 옛스러운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해야 되나? 현실적 감각으로 최첨단의 시대 속에서는 무언가 다른 삶을 살아야지 이야기를 합니다. 3500년 전부터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면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서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만날 때는 답을 어디서 찾냐면 우리의 상식에서 답을 찾아요. 우리의 상식에서 답을 찾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맞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찾기보다는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해요. 일반적인 상식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해요. 문제죠. 올해각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합니다. 너무도 놀라운 거죠. 500주년이 되었다는 건. 종교개혁에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모토를 정했습니다. 그것이 다섯 가지죠. 다섯 가지가 뭐냐면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그리고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다섯 가지 기독교 신앙의 모토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다섯 가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첫 번째의 모토가 뭐냐?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나머지의 모든 모토에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성경이. 그래서 믿음도 은혜도 그리스도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성경 안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결국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돌려주자는 거죠. 지금까지는 말씀은 사제들에게 것이었습니다. 사제들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로 이 성경을 사제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회중에게도 돌려주자. 그래서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지금도 우리의 문제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예수라고 대답합니다.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은혜를 줍니다. 성경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리에 옳은 지식을 불어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힙니다. 우리의 의지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입술뿐 아니라 삶으로도 그 진리를 표현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면 세상에 기대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웨일스의 시인 그 애슐린 웨더런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충성스러운 제자로서의 우리의 임무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임무가 뭐냐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명령은 싸우라는 것이네. 내가 패해서 피를 흘릴지 대승을 거둘지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네. 승리는 하나님만이 이끌어 내실 수 있으니 종은 열심히 섬기는 것 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네. 여기가 이기거나 지라는 명령은 받은 바가 없고 오직 내가 받은 명령은 싸우라는 것이네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크리스천을 통해서 천국은 완성되어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냐면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 세상에 기대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승리할 거냐 질 거냐 그거는 우리한테 주신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유례 없는 정체성의 위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혼란을 찾아오고 또 소모적인 논쟁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향하여 가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세상의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 죽음의 땅에서 영적 생명의 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로 옮겨진 자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옮겨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모든 방식과 내용은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기대하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를 지금도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진짜 교회다운 교회, 진짜 성도다운 성도를 지금도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등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세상을 향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처드 존 로이 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와 그 복음은 세상의 모든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 세상이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가능성을 열어준다. 교회가 과감히 세상과 달라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보여줄 수 있다. 교회와 세상은 달라야 하죠. 교회와 세상은 결코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똑같아서는 안 돼요. 교회와 세상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 속에 파송된 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리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도꼭지 같은 사람, 수도꼭지 같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수도꼭지 같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뭐냐면 구원이 자신을 통해서 온 세상에 흘러나가기를 원해서 자신을 수도꼭지 같다고 여기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마치 수도꼭지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을 나눠줘야 합니다. 복음을 기꺼이 흘려보내줘야 합니다. 우리에게만 멈춰있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나아가는, 복음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접촉하면서 세상의 길과 충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접촉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세상과 너무 똑같아져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접촉하면서도 세상과 충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도전하는 삶이 되어야죠. 세상을 찾고 도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아서는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접촉하면서 계속 그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 기준과 명확한 기준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또 세상에 참여하되 세상에 흡수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참여하되 세상에 흡수되지 않는 삶,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파송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파송된 자로서 세상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세상을 버리지 않되 날마다 세상과 불협화음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모르지만 부딪혀야 돼요. 뭔가 모르지만 이것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이것이 아닌가, 우리의 삶이 이것은 잘못된 것인가 고민하게 만들어줘야 될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삶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증인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증인으로 동참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은 증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증인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생명의 복음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날마다 스스로 도전합니다.